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중일 정상이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대화와 협상이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조속한 미북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연 뒤 공동 언론 발표문을 내고 미북 대화 재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3국은 앞으로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며 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도록 세 나라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커창 중국 총리는 우리는 다시 한번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 실현이 공동의 목표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히고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아울러 정치 외교적 수단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일 것이고 한반도와 지역의 장기적인 안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한일과 제4국의 협력을 진행할 용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미북 프로세스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일중한 3국의 공통된 입장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특히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지역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히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북 프로세스를 최대한 지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최근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미국의 실질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오늘 공개한 발언 내용에 따르면 왕 위원은 관영 인민일보 CCTV와의 송년 인터뷰에서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긴장의 주요 원인은 미북 싱가포르 회담 공동성명이 유효하게 관철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적정하고 합당한 우려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왕 위원은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만나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한국전쟁 미군 유해 송환 등 4개 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유해 송환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항은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 위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 평화의 창에 다시 변수가 생겨 대화 기회가 계속 사라지고 있다며 미국 측이 가능한 빨리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실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왕 의원은 중국 정부가 지난 16일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데 대해 정세가 악화되거나 심지어 통제 불능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상이 최근 악화된 두 나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쓰촨성 청두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최근 갈등과 관련해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조속히 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한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라며 중요한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이 공식 회담을 진행한 것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이후 15개월 만입니다. 그 사이 두 나라는 지난 연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둘러싼 갈등으로 대립해왔습니다. 오늘 약 45분간 진행된 회담 직후 아베 일본 총리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에 의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이 오늘 회담의 성과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합의 사항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개한 오늘 회담 내용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양국 관계는 계속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국가로서의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계기를 만들기를 요구한다며 한국 측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직 회담 내용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유럽 가스관 건설 사업에 대한 제재 법규를 채택한 데 대해 러시아 당국이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제재에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며 언제 어떻게 대응할지는 러시아의 국익에 관한 사항으로 남겨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4일 화요일 B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이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대화와 협상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미한 특전사 공동훈련 영상에 관한 언론 보도에 대해 터무니없고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송환 시한이 지난 22일로 종료됐지만 이후에도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새벽부터 낮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이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대화와 협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세 정상은 또 오늘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가 공동의 목표임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 정상들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지역의 평화가 3국 공동의 목표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 언론 발표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대화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특히 대화와 협상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데 모두가 동의했다며 이런 방식이 한반도는 물론 이 지역의 항구적 평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북 프로세스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게 한중일의 공통된 입장임을 확인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북 프로세스를 최대한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지역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해 한중 정상에게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이 한반도의 평화가 3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대화의 조속한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선도하는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김홍규 교수는 미국의 가장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한국이 중국과 같이 정상회담을 개최했다는 것 자체가 중국 외교로선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 시기에 한중일 3국 간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나름의 기재가 작동하고 있던 겁니다. 김 교수는 특히 3국이 공개적으로 지역의 안정을 강조한 만큼 북한에 대한 큰 압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자제시킬 수 있을 것이란 해석입니다.
특히 북미 간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울 때 결국은 북한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인데 중국이 한국의 대통령과 만나서 지역 그 안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추가적인 어떤 도발이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도발하지 말고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회해달라는 메시지로 저는 해석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한국의 대통령이 같이 동참해서 그런 얘기를 또 하고 그다음에 일본까지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그런 구도가 되면 북한으로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는 북한의 지나친 도발이 미국의 반격을 가져올 수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 정성윤 연구위원은 미국이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사안들은 의제화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나 대북 제재 완화 등이 거론되지 않았고 대화를 통한 비핵화 협상 촉구 등이 미국 측 입장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내심 정치적 고려를 할 수 있는 돌발 상황들을 기대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정치적 고려를 할 수 있는 돌발 상황들이 있지도 않았을 건데 지금 기대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이 최근에 러시아와 같이 유엔 안보리에서 공동의 보이스를 낸 것처럼 3국의 정상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한 방안으로 제재 완화 문제를 혹시 꺼내주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는 있을 수가 있었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뭐 그 말을 꺼내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일본이 반대하는 걸 뻔히 아니까.
이와 관련해 김홍규 교수는 중러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 요구는 미국이 반대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결국 중국이 북한에 주는 선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유엔 제재를 완화시켜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미국이 반대한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시를 한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에게 어떤 선물을 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대로 자신들에게는 큰 데미지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에 뭔가 요구할 게 생기는 거죠.
그 요구가 바로 도발을 자제하고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달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김 교수는 말했습니다. 세종연구소 이성현 중국연구센터장은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 이어 내년 봄 시진핑 주석의 일본과 한국 방문이 예상된다며 관련국들의 관계 회복을 전망했습니다.
내년 봄 아마 3월 달에 시진핑이 한국을 방한할 것이다. 예, 이것은 이제 확정.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담이 총재절리니까 시국이 또 시국이다 보니까 막혔던 어떤 한중관계의 어떤 최고위급에서의 소통 채널이 한중관계가 전면적으로 조금 회복되는 단계에 있다라는 가시적인 시그널이 있다.
한편 한중일 정상회담에 이어 24일 오후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며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직접 만나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고 아베 총리는 중요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특히 북한 문제를 비롯해 안전보장과 관련된 문제에서 미한일, 한일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이 머리를 맞대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조속히 도출하길 희망한다며 이 회담이 양국 간 희망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이후 15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최근 일부 한국 언론은 미군과 한국군 특전사가 한반도에서 진행한 훈련이라며 관련 영상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이 보도가 잘못됐을 뿐 아니라 무책임하고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6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미한 특전사 공동훈련 영상에 관한 언론 보도에 대해 터무니없고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지난 8월에서 11월 한국 군산 등에서 진행한 미한 훈련 영상 게재 의도와 이후 홈페이지에서 관련 영상을 내린 배경을 묻는 VOA 질문에 관련 보도들은 터무니없다고 답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이런 훈련을 진행했다거나 디지털 플랫폼에 이런 종류의 영상이 있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더 나아가 이런 보도는 잘못됐을 뿐 아니라 무책임하고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더 이상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일부 한국 언론은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진과 영상을 토대로 이번 훈련 공개가 북한 군수 내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 등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에는 미 육군 특전부대 그린베레와 한국군 제7공수 특전여단 등이 참가했으며 미 F-16 전투기 등이 공중 어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 국방부가 게재했다가 내린 동영상의 한 장면이라며 미군과 한국군 특전사 병사들이 북한 군복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과 실내에서 교전하는 모습도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게재한 연합훈련 관련 사진은 여전히 국방영상정보 배포 시스템에 남아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2019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현재 한반도 정세는 남북한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미북 비핵화 협상이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한반도에서 머자나 2017년과 같은 위기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VOA는 연말을 맞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주요 움직임을 되돌아보는 기획물을 준비했습니다. 다섯 차례로 나누어 보내드리는 특집 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한반도 주변국들의 활발했던 정상 외교를 돌아봅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시작과 함께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났습니다. 통상 김 위원장의 일정 마지막 날이나 귀국한 뒤에 북중 정상회담 소식을 알렸던 조선중앙TV는 이례적으로 방문 첫날부터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습근평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주최 108 2019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중화민국화국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2018년 3월 이후 네 번째 만남으로 기록된 당시 정상회담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두고 열리면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미국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시 주석의 조언을 구하고 굳건한 북중 연대를 과시하려 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미북 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로 끝났지만 북중 두 나라는 이전의 관계를 복원하고 결속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중국에선 시진핑의 분노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북한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불편한 기류를 드러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세 차례의 만남과 2019년 연초 만남, 그리고 약 5개월 뒤 시진핑 주석이 중국 정상으로는 1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면서 두 나라 사이에 남아있던 어색한 기류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북한과 중국 정상이 만남을 갖고 두 나라 관계가 개선되는 조짐이 보일 때마다 국제사회 압박 분위기는 균열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함께 나왔습니다. 실제로 시 주석의 6월 방북 이후 북한 내 중국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거나 북한 고려항공의 중국 내 신규 노선권을 잡으려는 중국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뉴욕대학의 마이클 오펜하이머 교수입니다.
That's just a clear indication that, you know, that China doesn't take sanctions seriously.
중국이 대북 제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펜하이머 교수는 중국은 스스로 북한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만남도 주목되는 북한의 외교 행보였습니다. 올해 4월 25일 열린 북러 정상회담은 8년 만이자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합의 이행, 북한의 비핵화와 더불어 북한의 체제 보장 등 당시 북한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는 오늘 푸틴 대통령 각하와 조로 친선관계 발전과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전 보장을 위한 문제들 그리고
이루지 못하고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지는 동안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회담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꾸준히 모색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 세계가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미국과 상반된 입장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북중러 삼각 공조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행동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던 외교 노선을 중단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추구할 수 있는 계기라고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말했습니다.
And they seem to be shifting away from a focus on improving relations with the USA under Trump and moving toward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이웃 나라는 에너지와 무역, 투자 부문에서 북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북중러 세 나라가 정상회담 등을 통해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동안 미국과 한국, 일본도 활발한 정상 외교를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네 번의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다섯 차례 만나며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5월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합의 타결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I'm in no rush at all. The sanctions remain. We have our hostages back. We, as you know, are getting the remains, continuing to get the remains. A lot of good things are happening. And very importantly, there's been no nuclear testing for.
대북 제재는 유지되고 있고 인질들을 미국으로 데려왔으며 미군 유해도 송환되는 등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음 달인 6월 또다시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끝낸 직후 판문점으로 이동해 김 위원장과 만났습니다. 한국 방문을 김 위원장과의 또 다른 만남의 기회로 활용했고 실제로 양측은 이 회담에서 실무협상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 정상의 만남이 북한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진 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경우 방위비 협상 문제를 비롯한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사안들이 첨예한 현안으로 떠올랐고 양자 무역에 대한 내용들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한일 두 나라는 일본이 한국의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고 한국이 이에 대응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는 등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결국 미한일 삼각공조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진 미국이 두 나라의 갈등 해결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고 현재 양측의 갈등은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올해 초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과 북일 국교 정상화를 외교정책 목표로 제시했지만 북한의 호응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북핵 6자회담 당사국 중 올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2019년 연말을 맞아 VOA가 준비한 연말 특집 보도. 내일은 미한일 삼각 공조체제의 변화와 미한 동맹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2월과 6월 베트남 하노이와 판문점에서 두 차례 만났습니다. 판문점 만남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함께했는데요. 이런 만남이 가능했던 것, 또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미북 교착 상태에도 대화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건 미국과 한국, 북한 정상들의 개인적 친분이 핵심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입니다. 올 한 해 새 지도자들의 관계를 김영교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친서 외교를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첫 강요 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친서를 꺼내들어 보이며 훌륭한 편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여전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머지않아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We'll probably now have another meeting. He'd like to meet. I like to meet. We'll set that up. We'll be setting it up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이후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인편으로 친서를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찾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또 받습니다. 닷새 뒤인 23일 김정은 위원장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전달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훌륭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2월 말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간접 대화는 잠시 중단됩니다.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기 위해 전날 재무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의 철회를 지시합니다.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He's somebody that I get along with very well.
자신은 김정은 위원장과 사이가 좋고 서로 잘 이해하고 있으며 북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추가 제재는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나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다며 생각나면 아무 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관계가 매우 좋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에 동의한다면서 아마도 훌륭하다는 단어가 더 정확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15일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축하 메시지와 사진을 담은 친서를 보냈습니다.
But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He just said the other day he looks forward to more talk. Talk is okay.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 그가 얼마 전 더 많은 대화를 고대한다고 말했고 대화는 괜찮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북 협상이 답보 상태를 계속하는 가운데 북한은 5월 들어 무력 도발을 감행했고 그럼에도 김 위원장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은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김 위원장이 자신과의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 1주년을 하루 앞둔 6월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며 양국의 관계가 좋아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 대신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생일 축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반도의 비무장지대인 판문점에서의 만남을 제안하며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30일 판문점에서 미국과 한국, 북한 정상 간 깜짝 회동이 성사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마주잡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 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부에서는 뭐 대통령께서 보내신 친서를 내가 보면서 미리 사전에 합의된 만남이 아닌가 이런 말들도 하던데 사실 난 어제 아침에 대통령께서 그런 의향을 표시하신 걸 보고 난 나 역시 깜짝 놀랐고 정식으로 오늘 여기서 만날 걸 제안하시는 말씀을 오후 늦은 시간에야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올해 미북 정상 간 두 차례 회담이 열린 데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중재 역할도 있었습니다.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면서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판문점 깜짝 회동을 성사시키며 그 역할이 다시 부각된 겁니다. 미북 정상 간 친서 소통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건 지난 8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전날 매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we'll have another meeting. He really wrote a beautiful three-page, I mean right from top to bottom, a really beautiful letter.
이어 일주일 만인 8월 15일을 전후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공개 친서를 보내 평양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가 9월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을 방문할 준비가 아직 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그럴 것이라는 말로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로 끝난 이후 북한은 연말 시한을 강조하며 미국이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서로를 직접 비난하는 일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에도 수차례 글을 올리는 트위터 계정에서 지난 8월 이후 북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11월 17일 거의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속하게 행동에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곧 만나자고 밝힌 겁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미 압박 수위를 높여가자 12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적대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정은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고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엔 김정은이 너무 영리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은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과의 친분 관계를 강조했던 이전까지의 메시지와는 톤이 상당히 달라진 게 역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날인 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놀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여기에 개입하길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But I really don't think he wants to interfere with the election. I think he'd like to see something happen. The relationship is very good, but you know, there is certain hostility. There's no question about it.
특히 김 위원장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면서도 약간의 적대감이 있고 여기엔 의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 가능성도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밤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북 대화의 끈을 이어온 미국과 한국, 북한 정상 간 탑다운 외교가 실무급 외교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가운데 향후 관심사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새 정상 간 친분 관계와 신뢰가 실질적인 미북 대화의 재개로 이어질지 여부입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예, 북한이 연말 시한을 언급하면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직 협상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견해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야욕을 막았다는 주장은 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22일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트럼프 행정부가 정말로 북한의 핵 위협을 막으려 했다면 현재와는 다른 모습으로 대북 정책을 취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공언한 대로 크리스마스 도발을 감행한다면 백악관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것은 북한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해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근간인 최대 압박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어떤 식으로든 최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생각은 불행히도 사실이 아니며 북한의 불법적인 해상 원유 환적을 미 해군이 중간에서 저지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향해 실제 행동은 하지 않고 말만 늘어놓는 수사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23일 트위터를 통해서도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현 시점에서 그것은 진짜 정책이 아닌 수사적인 것에 더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을 향한 북한의 위협은 임박했으며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할 기술을 갖기 전에 좀 더 효과적인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미북 비핵화 협상은 어려울 것이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지 3년이 다 됐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과 같은 뚜렷한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미북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타개할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긍정적 해결의 가능성을 닫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제임스 카라파노 헤리티지 재단 부회장은 22일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북한을 다루는 가장 나쁜 해법은 북한의 생각과 행동 패턴을 모두 알고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현재 드러난 사실 외에 선입견이나 과거 행태 등 다른 요소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카라파노 부회장은 북한의 크리스마스 도발과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미국의 대응은 제재와 군사적 압박 강화 등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이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협상을 중단하면 미국은 최대 압박 정책을 부활시킬 것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은 결정을 숙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탄핵 정국의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안보 위협을 이용해 국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할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일축했습니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북한 문제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이는 과거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카라파노 부회장은 미북 양국 모두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할 진정한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자산 신고를 시작으로 양측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단계적 이행 절차를 도입하는 등 완전한 비핵화 계획에 미국과 북한이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조건이 보장된다면 결국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북한은 세계 속의 정상 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전 세계에 커다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라고 카라파노 부회장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미사일을 제작했던 북한 316 공장의 최근 움직임이 연말 시한과 맞물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공장의 움직임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고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 소장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평안남도 평성에 있는 3월 16일 공장이 증축된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9일 촬영된 이 사진에서는 지난해 8월 17일자 사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푸른 지붕 건물이 포착됐습니다. 기존 건물과 비슷한 크기의 증축 건물이 동쪽으로 늘어선 채 통로로 연결돼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에 대해 루이스 소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대를 생산하거나 개조할 때 이 시설을 세운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3월 16일 공장은 민간과 군용 차량을 만드는 군수 공장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7년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5형을 발사할 때 미사일을 실은 이동식 발사 차량의 이동을 지휘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김 위원장은 2017년 8월에도 이 공장을 방문해 미사일 이동 발사 차량을 시찰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같은 곳의 위성 사진을 VOA가 자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곳에서의 움직임은 지난 8월부터 꾸준히 진행돼 왔습니다. 같은 지역의 위성 사진들을 시간차를 두고 비교한 결과 증축 부지 가운데 기존의 녹색이던 부분이 흑색으로 바뀌는 등 터파기 공사를 한 걸로 추정되는 지형상의 변화와 장비의 움직임 등이 포착돼 왔습니다. 전문가들이 화성 15형을 이동식 발사 차량에 탑재하는 데 사용한 걸로 추정해온 높이 30m가량의 조립시설도 이번 사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3월 16일 공장의 최근 움직임이 비핵화 연말 시한을 앞두고 무력 도발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단정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송환 시한이 지난 22일로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세네갈 현지 소식통은 23일 VOA에 세네갈 내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과 관련해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 8항에 명시된 22일이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 시한이었지만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언론들은 북한 노동자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안보리 결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2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고려항공편으로 북한 노동자들로 추정되는 인원 30여 명이 입국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그러나 블라디보스토크 시내 건설 현장에는 여전히 북한 노동자들이 머물고 있다며 현지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들이 계속 거주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니케이신문도 이날 시한을 넘긴 채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베이징 내 한 북한 식당의 직원이 귀국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중국 내 일부 북한 식당이 문을 닫거나 북한 식당 여성 종업원들이 대거 교체되는 등 타격을 받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중 교역 거점인 랴오닝성과 단둥 등 일부 지역의 북한 식당이 문을 닫았고 일부 식당은 종업원이 중국인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속 사각지대에는 여전히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습니다. 이 통신은 지린성 툼원 지역 세관 앞에서 30인승 버스 3, 4대에 북한 여성들이 타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별다른 짐 없이 단체로 세관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돌아왔다며 비자를 갱신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베이징 내 북한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안보리 제재를 피하기 위해 업무 비자를 학생 비자 등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랴오닝성 단둥시 외곽의 한 봉제공장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건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 300명의 북한 노동자가 근무하는 단둥 지역 공장 4곳이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일보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를 다녀온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을 일부 돌려보내곤 있지만 각종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북한 노동자들은 중국에서 2년에서 3년짜리 취업비자를 받았는데 최근엔 2, 3개월짜리 인턴비자를 받아 일한다는 겁니다. 이어 북중 접경지역에 사는 한 조선족의 말을 빌려 비법과 편법을 통한 북한 노동자 고용이 암암리에 이어지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 이행에 구멍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이 지난 2년간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 네트워크에 약 140여 차례 해킹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사우스 다코타주 당국은 해킹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북한이 사우스 다코타주 정부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해 2017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42차례 해킹을 시도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스 다코타 현지 코타 TV와 KSFB는 23일 국토안보부 내부 게시물을 인용해 잠정적인 북한 사이버 공격 주체들이 자동화된 스캐닝과 감시 도구를 이용해 국가가 관리하는 네트워크에 해킹을 시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들은 북한이 사우스 다코타주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해 산발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토안보부가 적발한 해킹 사례 중 공격을 받은 15건은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1 바이러스와 연계돼 이뤄졌다고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내야만 암호를 풀어 컴퓨터 내 정보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2017년 5월부터 사이버 공격을 통해 배포됐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워너크라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사우스다코타주 공공안전부의 크레그 프라이스 수석비서는 23일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시도에 대한 VOA의 질문에 안보상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북한은 사우스다코타주 네트워크 침투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수석비서는 또 사우스다코타주 정부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사우스다코타주에만 감행되는 특별한 공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매튜아 연구원은
have seen sort of a shift into reconnaissance operations from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here they're targeting whether it's financial sector, critical infrastructure, where they're
매트라 등 해킹 대상에 대해 연구하려는 경향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예,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남성 흡연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흡연율은 2025년까지 20년 전보다 8%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국의 담배 규제 노력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남성 흡연 인구가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WHO는 19일 발표한 세계 담배 이용 추세 보고서에서 2000년 10억 5천만 명에서 2005년 10억 7,200만 명, 2010년에는 10억 9,200만 명으로 계속 증가하던 남성 흡연 인수가 내년을 기점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에 10억 9,100만 명으로 줄고 2025년에는 10억 8,700만 명으로 더 하락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WHO는 5년마다 발표하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남성 흡연율이 2000년 42.4%에서 2005년 40.8%를 거쳐 2010년 39.6%, 2015년 38.7%, 내년에는 38%, 2025년에는 37.4%로 꾸준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같은 기간 64.8%에서 55.7%, 47.5%까지 준 데 이어 2025년에는 29.9%로 큰 폭으로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WHO는 북한을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분류하고 역내 11개 나라 가운데 지난해 최대 흡연국은 동티모르로 전체 인구의 78%가 흡연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 74.4%, 북한 49.6% 순이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전 세계 흡연 인구는 2000년 13억 9,700만 명에서 2005년 13억 8,700만 명, 2015년 13억 5,100만 명으로 지난 20년 동안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흡연율로 보면 같은 기간 33.3%, 30.1%, 27.3%, 24.9%로 점차 줄어든 겁니다. 이번 보고서의 특징은 남성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각국의 강력한 담배 규제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WHO는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추세가 이어지면 2020년 전 세계 흡연 인구는 지난해보다 1천만 명, 오는 2025년까지는 2,70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2005년 4월 WHO 담배통제기본협약에 가입했고 같은 해 7월 담배통제법을 제정했습니다. 이후 2010년엔 금연연구보급소를 창설했으며 최근 도소재지에 금연연구보급기지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또 보건시설과 학교, 대중교통에 흡연을 금지한다는 안내판을 부착하고 있지만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적발 시 벌금 부과 등의 법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WHO 조사는 전 세계 133개국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89%를 상대로 실시됐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탈북 남성 데니리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데니리 씨의 네 번째 사연,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탈북자 구출단체의 도움으로 유타주에서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하게 된 데니리 씨. 혼자가 아닌 만큼 뭔가 일이 잘될 거란 기대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고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한인 식료품 잡화점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쉘터 그 거처에 있으면서 잡을 찾았고 1년 반 좀 지나서 거기에서 일하면서 링크에 있다가 그냥 제가 잡 아파트 알아보고 나온 거죠. 네, 그냥 잡 찾으면 네, 나가서 그 이후로는 한인타운에서 살았어요. 예, 그게 한남체인에서 일은 살기 위해서 노력한 일한 것 같아요. 내가 벌어서 살아야겠다는 그것 때문에 일한 것 같아요.
일하는 환경이나
진열대에 물건들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일은 어렵지 않았고 임금도 아파트 월세를 낼 만큼은 됐습니다. 그러나 데니 씨는 역시 한인들에게 탈북 청년은 화풀이의 대상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합니다.
투집을 잡는 거예요. 저한테 야 너는 내가 그렇게 말해도 일할 줄 몰라? 왜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저 일을 하잖아요 하면 야 너 그냥 내가 볼 때면 앉아서 놀잖아. 아니에요. 저 지금 일을 다 챙겨놓고 짐 다 해놓고 거기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물건이 늘려 있다든가 뭐 카트 같은 게 있어서 잘못 가다가 발에 걸쳐서 넘어지면 사고가 있으니까 전 그걸 다 갖고 들어와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금 다음 차 물건이 오기를 기다려요 하면 왜 말대꾸해? 나는 너 매니저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난 너 매니저야. 왜 나한테 말대꾸해? 하지마. 내가 하는 걸 받아들여. 그것처럼
상관격인 매니저와 관계가 껄끄러웠던 상황에서 드니 씨는 작은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물건이 오면 박스를 다 이렇게 진열대 위에 올렸는데 제가 그 위에 박스 던지는데 그걸 박스를 받아서 이렇게 넣는데 이 사람이 장난치면서 박스를 던졌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못 봤는데 그 박스가 나름에 저한테 맞은 거예요. 제가 거기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맞고 근데 이 사람의 엄마가 여기 수도의 반찬부의 매니저예요. 이 사람이랑 이 총
장난친 동료로 인해 데니 씨는 부상을 당했고 이 동료의 모친의 입김으로 데니 씨는 이 마켓에서 새로 낸 다른 식료품 잡화점으로 옮기게 됐는데요. 새로운 곳에서도 데니 씨는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2009년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한 데니 씨는 2년 끝에 찾은 새 직장에서 2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어린이의 놀이터인 키즈카페에서도 관리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데니 씨.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구직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네, 바로 은행에 갔죠. 한국은행이요. 텔러 3개월 하고요. 3개월 후에 오피셜로 프로모 됐어요. 텔러도 하면서 사람 없을 때 거기 가서 텔러를 하면서도 웬만하면 메인으로는 거기 오피스처럼 이렇게 와서 성금을 보내주고 오피스장 전화 받고
지금까지의 일과는 너무나 다른 은행 업무. 데니 씨는 매일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항상 손님 오면 웃어라. 밝게 그리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뭐 더 도와드릴 게 없는지 마지막에 손님이 다 하던 일을 도와준 다음에도 더 도와드릴 게 없냐고 물어봐라. 전화를 대라. 이런 얘기.
그거는 솔직히 어렵지 네. 않죠. 네. 근데 그 업무가
이거 숫자 하나만 넣으면 다 집 다 먹어요. 다시
숫자하신 적은 없어요?
한 번.
은행 창구에서 고객들의 예금과 출금, 송금을 돕던 텔러들은 은행 업무가 종료되면 당일 들어오고 나간 돈에 단 1전이라도 차이가 나지 않도록 바짝 신경을 쓰는데요. 데니 씨에게 그만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100불. 근데 제가 100불 났다고 막 이러니까 아줌마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불을 감춰주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감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도 얘기하지 마라. 우리 이거 나중에 빵 사 먹자. 이 아줌마들 돈을 챙겨갔어요. 너무 온밤 잠 못 자다가 솔직히 지점장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지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솔직히 어브레이지가 나갔고 원래 이랬는데 옆에서 다 도와주셔서 그 돈을 지금 저희가 갖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겁난다고 전화했더니 그 다음에 일이 터진 거예요. 지점장이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 아줌마들이랑 제가 틀어진 거죠.
원칙대로 지점장에게 보고를 했어야 했지만 동료들은 데니의 실수를 감췄는데요. 그만 데니 씨는 지점장에게 자신의 실수를 알렸고 이 일을 감춘 동료들은 지점장의 꾸지람을 들어야 했었습니다. 그 후로 동료 한인 여성들과도 사이가 갈라지고 데니 씨는 은행에서 일한 지 3년 만에 2007년 미국에 도착해 낯선 땅에서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봤지만 자신이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는 회의감은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2016년 은행에서 나온 후로 2년 동안 직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니 씨는 돌연 짐을 다 싸들고 어머니가 살고 있는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거의 10년이란 시간 동안 좌충우돌하며 낯선 곳에서 정착해보려고 애써봤지만 남은 건 우울증이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부모한테 얘기하면 엄마, 저희 어머님도 그게 혼자 사시고 힘들게 사시는데 제가 그걸 얘기하면 더 상처받고 더 힘들 것 같아서 얘기 안 하고 저 혼자만 그냥 묻고 있다가 그래서 제가 솔직히 북한을 가보려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행동으로 옮겼어요. 제 고향 땅에까지 가려고 제가 자신 있으면 가보려고.
데니 씨는 취재진에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었던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지금 여태까지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이 얘기. 밖에 나가서 빌딩에서 내려뛰려고 노력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그냥 택시를 구해서 밤에 그 제가 어디까지 가달라고 얘기를 부탁해갖고 그까지 가서 그냥 택시비 주고 그냥 무작정 강을 건너갈까 그러다 총에 맞으면 어떻게 되겠지 모르겠지만 뭐 진짜 우울증 그 하나 때문에 제가 2014년인가 15년부터 그게 있었어요. 그게 2017년까지 있었어요. 행복한 걸 몰랐어요. 제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자살하고 싶다 그거였어요. 그때는
고층 건물 옥상만 보면 뛰어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죠. 제가 생각...
외로웠어요?
네. 외로웠죠. 그러니까 뭐... 외로움도 있었고 제가 생각하던 미국이랑 틀렸고 제 뜻대로 안 됐고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노력해서 안 된 것도 있지만 학교도 안 가고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한테서 이미 받은 큰 충격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자꾸 아니라고 믿고 싶었지만 자꾸 그런 충격이 자꾸 똑같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내가 얘기해도 진실로 안 받아들이고 이러니까 그게 저한테 큰 충격이 되고 오히려 이렇게 나를 믿어주지 못하는데 그냥 죽을까? 아니면 그냥 북한으로 돌아가 볼까? 네, 진짜.
데니 씨는 북한으로 돌아갈 생각까지 하고 중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이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데니리 씨의 사연은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 지구촌 오늘 또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65년 12월 24일 미국에서 반흑인 비밀단체 쿠클럭스 클랜, 이른바 KKK단이 결성됩니다. 노예제도를 두고 북부 연방과 남부 연합이 처절하게 싸운 남북전쟁이 끝난 후 KKK가 생긴 것입니다. 남군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이 항복한 지 얼마 안 돼 젊은 전직 남부 연합군 6명이 테네시주 플라스키에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쿠클럭스 클랜이라는 비밀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주도적인 인물은 테네시주 출신의 남부 연합 기병대 중장 출신 네이슨 포레스트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세를 불리게 됩니다. KKK단은 전직 남부군 사령관이나 병사, 남부 연합 정치인들로 조직됐습니다. 남북전쟁에서 죽은 병사들의 혼령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하얀 두건을 뒤집어 쓰고 다니며 테러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KKK의 처음 주된 공격 대상은 흑인들이었지만 백인이라도 흑인들을 도우면 공격 대상이 됐고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 동성애자, 이민자 등도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KKK의 특성상 조직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인권단체인 반명예훼손 리그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22개 주에 42개의 KKK단이 조직돼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80년 12월 24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마오쩌둥의 미망인 장칭에게 문화대혁명을 주도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합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은 흔히 줄여서 문화혁명 또는 문혁이라고 합니다. 공식 명칭은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입니다. 문화혁명은 1966년 중국 공산당 지도자 마오쩌둥의 주창으로 시작된 사회주의 운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시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던 마오쩌둥이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해 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문화대혁명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적게는 몇만 명에서 많게는 2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이 폐쇄적인 공산국가였던 데다가 자살하는 사람까지 속출하던 사회 분위기상 정확한 집계를 산출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문화대혁명을 주도한 마오쩌둥의 부인인 장칭은 1980년 12월 24일 사형 선고를 받고 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지만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